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회담이 열리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함께 다낭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말 시진핑 주석과 해외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같은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부 미국 언론은 지난달 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에 대응해 러시아도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INF와 관련한 미국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할 말을 다 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로 러시아도 6개월 안에 조약을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가 INF 탈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미국의 INF 탈퇴에 대응해 오는 2021년까지 새로운 지대공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러시아가 INF를 지키지 않으면 조약이 종결될 것이라면서 INF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에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중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등 양쪽 모두가 원한다면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마두로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지만 아직 읽지는 않았다면서 친서를 읽어본 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중재 이전에 양측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황에게 친서를 보내 야당 지도자인 과이도 국회의장과의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의 관여 없이 어떤 평화조약도 확정할 수 없다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어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평화조약도 마지막 결정권자는 아프간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어떤 권력도 정부를 해산하지 못한다며 자신은 국가를 대표하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이날 아프간 정부를 배제한 탈레반을 포함한 아프간 정파회담을 개최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리아 통신은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을 인용해 미국이 탈레반 측에 오는 4월까지 아프간 미군 병력의 절반을 철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남북 국경 장벽은 꼭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정연설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이 과거 장벽 건설에 찬성했지만 제대로 된 장벽은 건설되지 않았다면서 의회가 자신이 요구하는 국경 보안 예산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장벽 건설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눈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또 기온이 어제보다 최고 13도 더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 연방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열리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한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hostages have come home. Nuclear testing has stopped.
미국인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15개월 동안 핵실험이 중단됐으며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지금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이 숨지는 북한과의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은 정해졌고 김 위원장과 자신 모두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마크 램버트 국무부 통화태 부차관보 대행이 베트남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지난달 BOA와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met with the East Asia Pacific.
맥하울 의원은 국무부 청사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재 미 대사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반면 몽골도 2차 미북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돈 오트 곤바에르 워싱턴 주재 몽골 대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몽골이 평행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에 2차 정상회담 장소로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공약하고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확약하고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발굴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핵화 실무 협상은 한 달이 채 안 돼 교착 국면에 빠졌고 8월 말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해 잠시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1월로 예정됐던 뉴욕 방문을 연기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친서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고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이어 1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스웨덴에서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핵 목록과 모든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상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정연설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의 역사적인 진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의제들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고 존경받으며 번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는 점입니다. 쟁점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국정연설을 지켜봤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짧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연설의 대부분을 국내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길었고요.
네.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1분이 채 안 됐습니다. 핵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설명하고 2차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를 공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국정연설을 떠올려 보면은 그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잔혹한 독재 정권보다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문제의 초점은 핵보다는 인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인 지성호 씨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네, 원비어 씨 가족과 탈북자 지성호 씨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손님으로 방청석에 앉았었죠?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성호 씨의 사연을 무려 3분 가까이 소개하면서 그가 북한 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했고 아버지도 탈북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탈북 과정에서 한쪽 발을 잃은 지성호 씨가 방청석에서 목발을 높이 들어올리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1년 사이에 그 북한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미 본토가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이 집으로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네. 자, 2차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연설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시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도시를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는 반면에 북한은 하노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최 도시를 이미 결정했지만 경호상 이유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지난 1차 정상회담 때는 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에 개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개최 도시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관측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도 처음에는 평양 개최를 주장했고요. 결국 베트남으로 확정되자 자국 대사관이 있는 수도 하노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남 자체의 의미를 뒀던 싱가포르 회담 때와는 달리
네.
이번에는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외교 의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두 차례는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첫날 회담 뒤 만찬을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1차 정상회담 때는 두 정상이 반나절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예, 싱가포르 회담 때는 2시간 남짓 단독과 확대 회담을 갖고
네.
50분에 걸친 오찬에 이어서 1분 정도 산책을 함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두 정상이 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도 돈독히 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의 설, 인국한 기자였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진정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없다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 관련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겔 위원장은 하원 외교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에 제기할 질문이 매우 많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the president we hear is going to North Korea soon and we have lots and lots of questions about that.
앵겔 위원장은 5일 새 민주당 하원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열린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토론회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이어 북한 관련 상황을 의회 점검이 필요한 두 번째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청문회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북한이 한 것과 하지 않고 있는 것 등 북한 관련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앵겔 위원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과 진정한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Look, I'm very much you know for if we could have a real agreement with Kim Jong-un.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과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미국을 속이려고 하거나 단순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여부라며 미국은 과거 북한 지도부와 이런 경험을 했었고 당시 북한은 매우 진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김 위원장의 속임수에 걸려들게 될 것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sort of, you know, hoping that some good can come out of it because if some good comes out of it if you
또 미국은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2차 정상회담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지 단지 국제 무대에 서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길 원하는 김정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make sure that we're not being snookered as we would say.
그러면서 김정은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e's got to do a lot more. I'm hearing and you know again.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약간의 장난을 치며 여러 것들을 했지만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The problem is we're going to need China to, if we're going to do anything like this and at a time when we're fighting.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필요한데 중국과 관세를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노력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개선돼야 상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결과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 이산 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미북 접촉이 추진되다가 지난해 말 중단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북한에서 이게 자기들 호의적으로 이게 다 오케이 돼서 하다 갑자기 중단이 돼서 우리가 1월 달에 들어와서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국무부 고위관리로부터 북한에 화상이나 전화상봉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2월 중순에 국무부로부터 갑자기 북한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갑자기 접촉을 중단한 이유를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북가주 이북오도연합회 백행기 회장도 지금 한인 이산가족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그 이유는 북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미국 국무성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이 과연 그 일을 우리한테 협조를 하느냐에 그게 달려있지.
백 회장은 2017년 10월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15건의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했지만 두 건에 대해서만 회답이 온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금지되는 등 미북 관계가 악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뉴욕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 모여 접촉하며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간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위해 노력해온 백 회장은 북한 대표부로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백 회장은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며 앞으로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워싱턴 지회 민명기 회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관계가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자연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북미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이제 바라는 거죠.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주기를 바라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기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BOA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1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 이산가족들은 친북단체나 브로커를 통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엘리엇 앵겔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인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시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서 위원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봄쯤에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한인 이산가족들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며 하루가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나이가 그렇습니다. 80대, 90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숫자가. 그러니까 하루가 급합니다. 우리는.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유엔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모두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는 5일 맥심 토피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피린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따라 2019년까지 북한 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와 2397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2019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관련 유엔 결의가 채택된 이후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 4천 명에서 1만 1천 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북한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유엔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체 입수한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토대로 제재 이후에도 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여전히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체고라 대사는 신문이 언급한 만 명은 유엔에서 관련 결의가 채택되기 전 고용 계약을 체결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북한인을 고용한 러시아 업체가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 일부 북한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지만 유엔 회원국이 아닌 아브하즈 자치공화국 건설 현장으로 일부 노동자들이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내 최대 통일 관련 민간 지원 단체가 청년들이 공감하는 맞춤형 통일 지원 사업과 대북 의료, 시장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내 탈북 청년 사업가들이 주도적으로 통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과 마케팅 등 포괄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김영권 특파원이 통일과 나눔재단의 전병길 사무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통일과 나눔이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은 2015년 5월에 설립된 단체이고요.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에 관련된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을 통해서 다양한 통일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고 얼마나 많은 단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지.
저희가 2015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국민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 170만 명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여태까지 모금된 금액은 한 3,100억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지원 사업을 해서 여태까지 150개 사업에 8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좀 더 많은 단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많은 금액으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기부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3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빼서 기부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재단에 기부를 하신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갈급함이었습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의미는 특별하게 이제 실향민 분들이 있는 날 이산가족 분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살아가시다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아, 이제 나는 내 고향,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의 통일과 나눔 기부운동이 좀 시작이 됐었고요. 거기에 흔쾌히 쾌척을 해주신 분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나 혹은 이제 그냥 인류애적 그런 인도주의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도 다양한 좀 기부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확실히 그 탈북민들도 기부를 하러 오셨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게 됐고 그 상황에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러 지원 사업 중에 그 다음 세대의 통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가 됐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20대 30대 친구들도 이전의 세대와는 좀 다르게 통일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살고 있는 그 산업 삶의 환경들이 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거와는 다른 좀 새로운 세대에 맞는 그런 통일 또 평화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창의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재단에 좀 집중 재단이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여론조사 대학생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남한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태까지 그 우리가 통일을 하면 왜 좋으냐를 얘기할 때 대부분 통일의 편익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귀결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통일은 단순하게 뭐 땅의 통일이 돼서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 먼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그럼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저희가 프로그램할 때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우리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탈북민을 지원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대로 탈북민들 그것을 따라하는 방법도 진행됐습니다. 근데 탈북민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 스스로 네트워크를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프로젝트들은 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민 관련된 정보 유통되는 것을 보면 지금 남북하나재단이나 통일부 쪽에서 정보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보다 탈북민 스스로 사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하시는 일들도 존중을 하지만 탈북민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안에서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 필요는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탈북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중에 더 브릿지에서 하는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나라 온 탈북민들은 창업이나 취업 지원을 받을 때 기존에 이제 남한 위주의 그다음에 남한 중심의 프로그램, 기존에 돼 있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것도 이제 맞춤형 탈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북민 창업가가 단순하게 와서 무조건 남한 프로그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의식,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직접적으로 모아서 창업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창업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회계나 마케팅이나 법률적인 문제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단체가 원스톱으로 탈북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시스템을 구비해놨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통일과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중요하지만 또 나눔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과 북한 주민들과 나누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북한과 교류를 하거나 혹은 대북 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 아직까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정부나 여러 사회단체들과 보조를 맞춰서 북한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 줄 압니다. 아주 긴급하게 지원될 부분은 북한의 이제 뭐 결핵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 의료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도 오래진 않지만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금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에서 시장 경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북한 관료라든지 북한의 학자들이라든지 북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 경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그림에는 뭐 정부나 여러 단체 정치인들마다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요. 통일과 나눔이란 재단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통일을 지향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 방안을 저희는 재단에 아주 그거는 기본 방침이고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통일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통일을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 지상주의도 아니고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목표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존중이 되고 존엄받을 때 그리고 그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2019년인데 이 통일을 위해서 주로 이제 어떤 사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좀 강화할 예정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저희 관심사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통일을 상상하고 있고 통일을 상상하고 통일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에 관련된 이제 공모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금년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딱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됐답니다. 정치적 레짐의 통일은 1년이면 가능하고 경제는 10년이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통일은 한 세대 3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레짐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경제도 지금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사회문화는 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한반도 통일하고 독일 통일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 나름대로 세계사에 끼친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어떤 서로 다른 주체제가 통합이 된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한반도 통일의 하나의 또 좀 본보기로 좀 들여다보는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 내 최대의 통일 관련 민간단체인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으로부터 청년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배경과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김영권 특파원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경 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 측은 대통령 국정연설에 비판적인 반응 보였는데요. 오늘 세계는 지금은 이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유럽 동맹국들의 경고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두 번째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5일 저녁 9시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사당에서 진행됐는데요.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강요, 연방 대법관, 군 수뇌부가 이날 의사당에서 직접 연설을 들었습니다.
네, 뭐 미국 안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어제 국정연설에 집중됐다 얘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고 해결책을 찾자고 했는데요.
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함을 택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 제목이 위대함을 선택하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보통 국정연설에서는 대통령이 그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떤 자신의 치적도 언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로 이 경제 실적을 거론했는데요. 규제 완화와 조세 개혁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년간 미국 경제가 전례 없이 성장했다면서 530만 개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제조업 일자리 60만 개가 추가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경제 분야 업적을 설명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권, 특히 이 민주당을 겨냥하는 듯한 말을 해서 뭐 살짝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런 경제적 업적을 막는 것은 바보 같은 전쟁과 정치,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 경제적 업적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평화가 있고 입법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전쟁과 수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수사라고 하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뭐 관련 조사, 뭐 이런 부분이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여러 문제를 이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또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의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되는데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 장벽 문제로 대립하면서 연방 정부가 35일 동안이나 부분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을 끌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경 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네.
불법 이민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심각하고 이들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장벽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환영하지만 미국에 와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국정연설, 뭐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그러니까 사회 기반시설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을 처리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하면서 사회 기반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연설한 주제 가운데 보건 분야에 관한 얘기도 포함돼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 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약값을 내리고 원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에이즈를 10년 안에 미국에서 퇴치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고요. 소아암 퇴치 노력도 강조하면서 신생아를 위한 부모의 유급 휴가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임신 말기 단계에 있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통상 문제를 좀 보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요즘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의 균형 있는 무역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지난 몇십 년간 지속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이 점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 문제도 빠질 수가 없죠.
네, 이날 연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오는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적 노력 덕택에 현재 15개월 동안 핵실험이 중단됐고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 대외 정책 분야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자신의 노력으로 나토 분담금을 1000억 달러 이상 늘렸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협정 INF에서 탈퇴하기로 한 건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기존에 이 밝혀왔던 대로 이 분쟁 개입을 줄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시리아에서 IS 격퇴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을 철수할 때가 왔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평화 협상을 가속화해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아프간 주둔 미군도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정치적으로 베네수엘라가 매우 혼란한 상황인데 이 문제도 얘기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이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과도정부 수반으로 인정했다면서 베네수엘라인들의 자유를 향한 요구를 지지하고 마두로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의 근거에서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란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이란의 독재 체제가 핵무기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국정연설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뭐 8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뭐 중간중간 박수가 있어서 더 길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단합해서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위대함을 선택하자면서 어떤 도전이 와도 앞으로 나가자고 촉구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공화당 의원들은 뭐 매번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초당적인 노력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언급, 그리고 많은 여성이 정치권에 진출했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일어나서 큰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날 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또 단합의 표시로 모두 흰옷을 입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네네.
국정연설이 끝난 뒤에 의원들 반응 역시 이 공화당 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민주당 쪽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진행된 뒤에 야당에서 반박연설을 하는데 이 어제는 민주당 쪽에서 나온 그 연사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상대 당에서 반박 연설을 하는데 올해는 민주당 쪽이었는데 지난해 11월에 치른 중간 선거에서 조지아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전 주하원 의원이 반박 연설을 했습니다.
네.
에이브람스 전 의원은 최근 35일간 진행됐던 셧다운, 이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장한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었다면서 미국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의원은 또 이 세금 감면 등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항목들을 또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의원이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표차로 패배를 했었죠?
맞습니다. 이 에이브럼스 전 의원이 주지사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나중에 이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고요.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떠오르는 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날 국정연설을 시청한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CNN 방송 조사에서 59%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네.
또 그저 긍정적이라는 답은 17%였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이라는 사람은 23%를 기록했는데요. CBS 방송 조사에서도 76%가 이번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사태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5일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의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이자 이 세계적인 통신장비 기업이죠.
네. 자, 미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사가 중국 정부의 간첩활동, 첩보활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5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관리들과 관련 회의를 가진 뒤 중국처럼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의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화웨이사 장비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까지 이 화웨이 장비 거부에 동참한 나라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있고요. 유럽연합 집행부도 지난달 말에 EU 차원에서 5G 구축망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뭐 아직 이 사업은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영국과 독일 등도 이 5G 구축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나라도 화웨이 장비 이용에 어떤 보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 화웨이 유럽 본사가 있는 데다가 유럽에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예.
하지만 지난달 이 보안 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 중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체코공화국도 지난달 국세청이 화웨이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금지했는데요. 체코공화보안당국은 5일 앞으로 더 많은 국가기관에서 화웨이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고 발표해 미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부는 이 회사 화웨이사의 창업주 딸인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를 기소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멍완조 CFO 미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에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재 보석 상태로 현지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멍 CFO 그리고 화웨이를 지난주에 공식 기소하고 신병 인도 절차를 밟고 있죠.
네. 기소된 혐의 어떤 겁니까?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 여러 개가 병합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화웨이 측과 중국 정부는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사법당국은 멍 CFO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계속 수집하는 중인데요. 최근 이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적어지겠고 양덕 지역은 오전 한때 눈 내립니다. 기온이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5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7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11도. 한계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걷히겠고 개선과 신계 지역은 오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3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0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 내리는 곳이 많고 오후에는 동해안 지역만 구름 많거나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0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11도입니다. 장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14도 더 떨어져서 영하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눈 내리겠고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도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2월 6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회담이 열리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함께 다낭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말 시진핑 주석과 해외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같은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부 미 언론은 지난달 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에 대응해 러시아도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INF와 관련한 미국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할 말을 다했다며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로 러시아도 6개월 안에 조약을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가 INF 탈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미국의 INF 탈퇴에 대응해 오는 2021년까지 새로운 지대공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발칸반도 국가인 마케도니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오늘 마케도니아의 나토 가입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날 서명식에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니콜라 디미트로프 마케도니아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니콜라 디미트로프 장관은 나토의 29개 동맹국과 나란히 하게 됐다면서 정식 회원국으로서 부여받게 될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마케도니아의 가입은 나토의 기준을 충족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등 나토의 가치를 준수하는 다른 나라에도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29개의 나토 회원국들이 가입 의정서를 모두 비준하면 정식으로 나토의 30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중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등 양측 모두가 원한다면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마두로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지만 아직 읽지는 않았다며 친서를 본 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중재 이전에 양측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황에게 친서를 보내 야당 지도자인 과이도 국회의장과의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의 관여 없이 어떤 평화조약도 확정할 수 없다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어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평화조약도 마지막 결정권자는 아프간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이날 아프간 정부를 배제한 탈레반을 포함한 아프간 정파회담을 개최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남북 국경장벽은 꼭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장벽 건설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